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목적 헌금 드렸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 보조금 헌옷수거 판매 대금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대금 거의 한 3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청년부 단기 선교 보조금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열정들과 또 바람이 또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처음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너무 많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섯 개나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번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 땅 위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한번 본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자꾸만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고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손을 덮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랬죠. 근데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 조금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자신의 그 직장을 따라서 전문 분야를 따라서 아마 보는 부분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여기에 오시면은 아마 그분은 아마 제 머리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드림 교회로 오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던 그 새 가족인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의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그분은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는 좀 이런 부분에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고는 그 부분을 새로 수정을 이렇게 해줘요. 그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은데요. 그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한 머리가 이 머리입니다. 얼마 전에 가서 이제 최고로 잘 깎은 머리. 가운데 머리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넘기면은 그 잘 감쪽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오시면은 이 화면을 통해서 머리가 어떤가 그걸 제일 먼저 설교 시간에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물론 보는 것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보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람, 마음이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보는 눈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딱 열어서 보게 하시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육신의 눈도 있고 이 마음의 눈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우리의 이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이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본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분명하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본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마지막에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탁 열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을 병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곳에 안다라는 단어를 넣어도 괜찮고 안다라는 곳에 본다라는 단어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씀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제 흉년이 들었죠.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져서 곡식을 5년 동안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팔게 되어지죠. 주변국들에게 곡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흉년이 되니까 가서 곡식을 사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애굽에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거의 걷는 것 자체가 힘든 그 정도의 연세가 든 그런 나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는데 애굽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성경이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야곱이 그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요, 애굽에 직접 가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갔다 오는 것을 보니까 그들 손에 곡식이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있구나. 이야기도 듣고 눈으로 곡식 사오는 것도 보고 하면서 아,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알고 이렇게 쓰지 않고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으로 본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으로 본다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면은 모르는 것만큼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고 멀리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 있으면 그 사람 벌써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보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고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보았다. 이전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보았네. 그 조그만 배지에다가요 그 달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보았네. 이게 굉장히 유행처럼 쓰여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만 그랬던 것 같네요. 예, 나는 보았네. 이 말씀이요. 내가 눈으로 보았던 것만큼 그 정도로 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만큼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려면은 필요한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나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예. 카타르시스. 아마 그게 이 단어에서 나왔을 겁니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더러운 것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아주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흠이 없고 다른 것이 섞여져 있지 않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카타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이 정금만 남아있는 상태 이것을 카타로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짓고 있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한번 남을 미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하나님이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증오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이 이상이 생겨지냐 하면 내 속사람에게 이상이 제일 먼저
생겨지죠.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욕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눈은 있는데 이 눈에다가 무엇인가를 씌워놓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짓말 함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어떠한 역사도 일으켜주시지 않습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맑아지려고 맑아져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이 프랑수아 모리악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었는데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 몸에서 이 독처럼 올라오는 정욕이 있었습니다.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다가 글로서 그 승화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좋은 글을 쓴 것, 이것을 만약에 다른 쪽으로 사용을 했더라면 큰일을 낼 사람이었는데 아주 악한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글로서 글 쪽으로 그 생활을 시켜가지고 좋은 글을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아마 아실 겁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하는 법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정결함은 그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이 육체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오만 가지 잡생각들이 다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은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을 통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굉장히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복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이것은요 하나님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 여기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세상에 이 사람만큼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죽은 자도 살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은 그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죠. 왜냐하면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리고 가슴이 늘 쪼려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신을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좀 토해내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도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잠을 잘 때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늘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제일 많이 잘 동행했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이 자그마치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간 동행을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 짧은 인생을요, 사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우리와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에녹은 우리와 사실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패배주의 인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에녹처럼 그렇게 살라고 에녹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마음은요, 늘 청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요, 너무 사랑하셔서 300년간 함께 동행을 하다가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 마음의 청결은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데려가세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림들은요, 신약 성경에 있을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갈 때 누구 데려가시냐면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과 늘 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이거를 조금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몇 세에 낳았습니까? 65세에 낳았죠, 그죠? 그러니까 65세에 낳은 것이면 여러분 빨리 낳은 거예요, 늦게 낳은 거예요? 사실 그때는 뭐 빨리 낳았다라고 볼 수 없고 또 늦게 낳았다라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좀 길은 좀 늦게 하면 어때요? 근데 65세 일단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아마 이 65세를 5년간 지내오면서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 저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아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그 이후부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죄악의 관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도 동일하게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죄도 짓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냥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였어요. 근데 65세에 에녹을 딱 낳고 난 이후부터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희한하게도 300년 동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분명히 그 속에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계기가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시게 되면 돼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충격, 내 인생의 충격을 받을 정도의 큰 어떤 그러한 사건을 한번 겪고 나면은 그러면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출생 속에 무슨 비밀이 좀 있을 텐데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거 미국 창조과학 학회장인 존 모리스 박사가 무드셀라는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쓴 글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이러한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 모리스 박사라고 하니까요. 그 창조과학회니까 아마 우리가 좀 믿어도 괜찮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64세까지 아기를 못 낳고 있다가 아기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깜짝 놀랄만한 때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삼손을 낳을 때도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묘사라 모사라 그랬죠. 그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기를 낳게 될 거다. 삭두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긴장을 하고 이 아이를 키울 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주를 마시게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임신 잉태를 할 그때에 그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리아는요 너무 몸을 조심하는 거예요. 요셉도 꿈속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기구나. 그때부터 마리아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부싸움도 함부로 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이 아기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름도 이렇게. 아마 무드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그때부터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이 땅이 멸망을 받을 거라고, 심판이 올 거라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일 때도 죽을 수 있고 조금 나이가 지나서도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늘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심판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에녹은요 아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때부터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늘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지만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 예, 제가 15절까지 읽었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에녹이 이미 그때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그때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의 에녹은요 무엇을 보았냐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인지는 몰랐겠죠. 주님이 임하셔서 그냥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어요. 누구겠습니까? 천사들도 되고 그리고 천국에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도 되겠죠. 그들이 와서 재림을 하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이미 그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그 전능하신 주께서 언제 심판으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예수님의 재림신앙, 주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때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그때에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969세에 죽었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 게 맞아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187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187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라멕은 또 182세에, 그가 낳았던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그러니까 187세 플러스 182세 플러스 이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예, 969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요,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은, 이 바로 에녹과 같은 자세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온다라는 것, 이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그 죄악에 관영해져 가는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그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 에녹을 늘 곁에 서셔서 함께 하셨죠. 즉 동행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다, 이러한 자세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아니면 내일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다, 아니면 내년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제가 이제 앞에 있던 교회에서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4년 되어졌는데요, 그때에 러시아 쪽에서 선교를 하던, 크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에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지 못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3천여, 한 3, 4천여 족속이, 복음을 받지 않은 족속이 그때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1년 만에 거의 천족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미전도 종족이요, 해가 지나, 1년이 지나가면서 거의 한 천종족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한 이제 3년쯤 지나면은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미 다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족에게 다 복음이 들어갔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선교회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족속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고, 또 이것이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내일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그래야 깨어있는 신앙, 그래야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날마다 비참해지는가? 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설령 지금 상황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정으로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죠. 우리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먼저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좀 나를 잡아서 교회에 오셔서 무릎을 딱 꿇고 앉으셔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앉아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청결하게, 철저하게 한번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면요, 그제서야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한번 우리 기도할 테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나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죄악이고 귀로 듣는 것이 죄악이고 이 말하는 것이 죄악인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에녹처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보고 사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